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거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 터키 성지합습 중이십니다. 우리 성지합습팀이 함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듣기 딱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교육자들이 함께 북카페에 모여서 함께 큐티를 합니다. 리드하시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쭉 읽고요. 그 다음에 각자 한 2, 3분 정도 묵상을 한 다음에 나누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지 참 많이 배웁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나눠주시는 것처럼 좀 좋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기보다는 why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 이상하게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이도 아닌데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데 왜 그녀일까? 부활 후에 첫 만남,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 싶은 마음에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은 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찾지 못한 퍼즐들도 있고 이제 풀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왜 3년일까라는 궁금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딱 공생애 3년을 사역을 하셨거든요. 왜 3년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마 6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한 33년 정도를, 70년을 살았다고 하면 43년 정도를 더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 딱 3년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도 올해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셨으면은 사역이 좀 더 임팩트 있게 당시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텐데 아니 꼭 그게 아니어도 좀 더 오래 계셨으면 나름대로 역사적인 근거들도 굉장히 이 땅 가운데 많이 남았을 것이고 후대 사람들의 믿음과 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왜 3년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3년이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우연치 않게 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라는 문구가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처럼 전기가 빠른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자꾸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국 죽음뿐인데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냐는 거죠. 그 이유를 당시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되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3년간 기적을 맛보고 산상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신이신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들여서 3년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간의 기적과 설교와 이 교육이 통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을 온전하게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계셨던 그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3년간의 기적과 설교와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33년간 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년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성령으로 감화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가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보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글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마도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부여잡고서 영적인 전쟁을 해왔는데 정말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피로도가 쌓이고 점점 해소되지 않고 자꾸 지쳐만 갑니다. 뭔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둘씩 잡고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일어났던 증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환난과 고통, 핍박, 그들과 우리의 상황은 조금은 다르지만 현상은 동일합니다. 믿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요, 이 증상이 그 영적인 슬럼프와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면 말씀해 보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완고해지지 않도록, 굳지 않도록 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 내면을 잘 살피면서 그 상한 마음, 그 응어리진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서 잘 풀어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삶처럼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자꾸 힘이 빠지고요. 활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경주에서 뒤처지게 되고 주저앉아 낙오하게 되면서 결국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답을 찾는데 엉뚱한 것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위로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행위로서 해결이 될까요? 최근에 청년들이랑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고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당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고 온전히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을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던 사람.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자기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중재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직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은 지금까지 세워졌던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서 늘 불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완전했기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벽하게 이을 수 있는 진정한 브릿지 메이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마음에 두 가지의 질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구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출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다른 질문 하나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믿었는데 이 왕과 제사장은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두 가지의 직분을 맡길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신가?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아멘.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샬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레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제사장의 직임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으로 눈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브릿지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래서 그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음성을 주셨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고 생각하시는지 그 흔적이 참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가요, 지금까지 자신이 세우신 그 질서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역사가 매우 통일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아주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으로 그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 사람들이 행했던 그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직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큰 그림을 그리셨고 미천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와도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는요,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온 마음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에서 종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사이에 이 간극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미래와 상충되게 될 때 이것을 한 라인으로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비전 스테이먼, 미션 스테이먼, 페이스 스테이먼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거든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될 정도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거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한 성령을 통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순종으로 이뤄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감격이 좀 더 진하게 묻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주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다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듣는 일에 둔하게 되어 설명을 해도 듣기 어려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한 이 연한을 보면 지금쯤이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그 상태에 머무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후퇴하고 퇴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있는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나름대로 그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은 과거에 이하여튼 말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들,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은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더욱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재정비하고 말씀 묵상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묵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대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때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도 갑절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무엇보다 귀한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94장 찬송 잠시 하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94장 찬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주어진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을 고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아버지 상황과 환경은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직 주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행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오니 오직 그 이름 붙잡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귀한 이름, 그 이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 교역자들, 모든 리더십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팀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 모델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가운데 이 교회를 더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의 선교의 도구로서 담대하게, 아버지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전하며 주의 부활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온전히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도 아버지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시무 장로님들과 한 팀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리더십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모든 교육자들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리더십들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시선을 주 앞에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회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리더십들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담대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버지 빛과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모델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이상이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